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에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에게 후손을 허락하였으며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모압왕 발락의 저주를 막으셨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셨으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호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진행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계 언약을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토라의 말씀들,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이 증거의 이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사야의 시대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듭거듭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이제는 학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림무딤이라는 단어로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할 때 림무딤이라는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보통 이 단어가 제자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학자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자는 바로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는 학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자는 제자들 같이 말씀을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의 학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언어의 중의적인 용법으로 주어진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양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두 가지 양면적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첫 번째 바로 여호와의 종은 백성들에게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학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 게을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또 두 번째 학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곤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전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을 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종은 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선택과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모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세대를 포괄하여 믿음의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수모와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수모와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수치와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말씀대로 삶을 따라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났나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지키며 순종할 때도 오히려 수치와 모욕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는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종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때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을 맡기며 우리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우리의 뺨을 맡기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행하는 종은 순환의 상황에서 당하는 그리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어떠한 순환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묻어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 과정들을 견디게 된다면 순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삶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따라가지 않는다면 도망가고 회피하게 된다면 40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며 나아갈 때 7일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아직도 자신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누리는 어떠한 영화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같이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의 말씀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이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이 순환당하는 중에 있더라도 그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지금 법적인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와 다투는 대적들은 그를 정죄하는 입장에서 검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이 피고를 위해서 그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변호사의 자리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호사의 자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판결하시는 재판관의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뿐 아니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에 가까운 이런 단어도 되고요. 영적인 친밀함의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